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프린트해 놓은 거는 없는데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좀 보고, 오늘은 남왕국 유다로 와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의 역사를 이끄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참 주님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그런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워가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그 기쁨으로 가득 찰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심이 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미약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 담대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바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연대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성경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부터 한 16장 정도, 그리고 또 역대기 동일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는 역대기 12장에서 또 14장까지, 역대기 하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좀 두루두루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초기 왕들을 다시 한번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고요. 그의 아들 나답. 이렇게 두 왕이 첫 번째 왕조로서 23년간 통치를 하였고, 이 이후에 바아사가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두 번째 왕조로 2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조금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일단 제 말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단 7일간 통치했습니다. 7일이면 정말 뭐 왕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어쨌든 7일간 통치했으므로 시므리가 세 번째 왕조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 되어서 네 번째 왕조를 열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슬픈 점은 뭐냐면, 새로운 왕조가 시작할 때마다 전임 왕족은 멸족을 당했습니다. 이 왕조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세울 때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자기 아들, 그러니까 가문으로 쭉 이어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왕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전임 왕조는 멸족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뉜 지 불과 47년 만에 네 번째 왕조가 시작될 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기 통치 시기가 극도로 정치 불안이 연속되었고, 이 틈을 타서 북쪽에서는 시리아, 이 시리아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아람이라고도 해요. 이 시리아 왕국이 독립국가로서 성장을 했고, 또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소모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간의 긴 통치 후에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이것처럼 바아사도, 지난 시간에 있었던 바아사도 24년간의 긴 통치 후에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바아사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언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 멸망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했다면, 바아사에게 이 말씀을 전한 대언자는 예후였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가족 여로보암과 바아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바하사에게 모든 가문이 살해당한 것과 같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통치 겨우 2년 만에 군대 대장 중에 하나였던 시므리에게 모든 가문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죄를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된 이 바하사도 결국에는 동일한 죄로 인해 온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은 여로보암이 22년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나답이 겨우 2년 통치한 뒤에 바하사에게 살해를 당했고요. 이 바하사는 왕이 되어서 24년간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 물려주고 죽었는데 이 엘라도 겨우 2년 만에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때 시므리는 엘라 왕 밑에서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때 군대 대장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므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오므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어쨌든 분열왕국 공부를 하는 거니까 왕들의 이름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가 시므리였고요. 두 번째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라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시므리는 아까 며칠? 7일 만에 왕이 끝났어요. 시므리니까 그냥 7일. 이 시므리와 오므리가 전체 군대의 절반씩을 맡고 있는 대장이었습니다. 이 절반의 군대 대장이었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절반의 군대 대장이었던 오므리는 기브돈을 포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브돈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왜냐하면 오므리는 절반만 갖고 있는 군대 대장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지금 기브돈을 포위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보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곳을 빨리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오므리가 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시므리의 군대까지도 양도받아서 전체 군대를 이끌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 이 기브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25-26년 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이곳을 탈취하러 갔다가 바하사한테 마침 살해당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기브돈이요. 기브돈은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시면 남쪽에 유다였고요. 그다음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위쪽에 있는 게센이라는 동네와 아주 가까운 지정학적으로 좀 블레셋을 점령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왕은 엘라였고요. 엘라는 아직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군대대장 두 사람이 있는데 시므리와 오므리가 있었고요. 근데 이 오므리가 엘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다 양도받아서 지금 기브돈을 포위 공격하러 내려간 상황이고요. 그럼 왕궁에는 엘라 왕과 시므리만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켜서 이 상황에서 엘라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시므리는 새 왕이 되어도 오므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전쟁을 포기하고 회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시므리 입장에서는 자기 군대가 지금 다 오므리한테 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내 수하에는 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실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킨 중차대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무리 시므리가 판단이 성급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군대 대장까지 올라온 사람이었던 것만큼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아마 오므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나 설령 회군에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군대였던 그 절반의 병력이 오므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휘하로 바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므리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병력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서 4년간 오므리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오므리도 치세 초기에 이스라엘도 조금 나누어져 있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에게 마음을 다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시므리가 아마도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오므리에게 사람들이 확 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므리는 엘라 왕의 암살 소식을 듣자마자 시므리의 이 사고 판단을 넘어서서 조치를 매우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모든 군대로 하여금 자기를 왕으로 먼저 추대케 했어요.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므리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또 소식을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므리는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군대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제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시므리의 군대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므리의 뛰어난 통치 역량을 생각하면 이제 다다 다음 시간쯤에 보게 될 텐데요. 북왕국은 오므리가 왕이 됨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47년간에 5명의 왕이 바뀌고 네 번째 왕조가 들어서는 이 극심한 그 혼돈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므리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므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아주 지혜롭고 통치를 잘하는 왕이었어요. 물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킨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므리의 통치 역량을 생각하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하던 그 상황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군대를 결집시키고 시므리를 반역자로 만드는 일도 뭐 그다지 어려웠던 일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는 이렇게 암살이나 반란이 반복되고 이 통치권에 대한 정통성이 무너졌을 때 군대가 자기 장군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나 황제가 되는 경우가 뭐 중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그 왕들이 난입한 시대라든가 아니면 서양의 로마의 그 초기 그 누구야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에 그 시대들에 생각해 보면 아주 이러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 직후에 오므리는 기프돈을 포기하고 결국에 기프돈은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보고자 했지만 실패했죠. 회군에서 수도이자 시므리가 있던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디르사가 아직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나중에 이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는데 아직은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는 디르사가 수도였습니다. 디르사는 이스라엘 왕국의 한 가운데쯤에 있는 도시예요. 아무런 병력도 없던 시므리는 자기 판단과 다르게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자 왕이 된 지 겨우 7일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절망에 빠져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도 하기에는 이제 민망할 만큼 시므리는 7일 천하로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7일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던 시므리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는 3대 왕이었던 바하사는 24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사이 엘라 역시 2년밖에 통치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 역시 2년밖에 통치 못했고 그에 이어서 이 시므리도 7일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이 왕들에 대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평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걷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는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죄를 짓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예요. 챕터를 언제 이렇게 세 번째까지 왔냐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눠드렸고 또 종종 나눠드리는 그 이거 스크립트에 보시면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남왕국 유다의 초기 왕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르호보암의 회개와 얼마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 역대기 하는 11장과 11장을 두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14장 23절 말씀을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와서 왕국의 분열 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더 패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남과 북의 완충지대에 위치했던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좀 속해서 그쪽 편을 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초기에 곧바로 남왕국 유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첫 시간에 이 북왕국에 속했던 베냐민이 자발적으로 남왕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르호보암 왕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서 이게 속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은 베냐민을 이제 속박시킨 이 성궁에 맞추어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간 이 북왕국을 다시 복속시키기 위하여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18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에 총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사실 불확실하지만 18만 명이라는 군대는 분명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전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을 이끌고 나왔던 총력전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보다 보면 이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80만 대군을 이끌게 되는데 8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과연 유다에 존재했는지도 조금 의아스럽지만 이 당시에 전쟁은 오늘날 이렇게 상비군으로 있던 이 나라와 달리 그 당시에 뭐 곡괭이라도 들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끌려가는 그러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출병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왕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므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도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다 돌아가 버렸으니까 혼자 싸우러 갈 수는 없는 거였고 어쩔 수 없이 르호보암도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이후에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최소한 한 15개 이상 도시의 성벽을 두르고 또 그 도시마다 양식과 기름과 포도즙을 저장을 잘 해놔서 요새들을 단단히 해놓고 이렇게 분열왕국의 초기 충격을 빠르게 수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하 12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좀 이상하죠?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했는데 그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려버렸대요. 이 르호보암이 비록 주의 율법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빠르게 안정을 취했고요. 이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이러자 북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떠나서 결국에 남왕국으로 흡수될 것을 우려하던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는지 급기야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두 개까지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지만 주의 율법을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 앞에서 이 인간이 쌓아 올린 성벽의 높이와 요새의 개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채로 자신의 힘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왕국을 굳건히 세웠던 것일 뿐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 정도에 보시면 이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산당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고 특히 남색하는 자들을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동성연애를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어머니였던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에 24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남왕국 유다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당시 남왕국 유다는 불과 수십 년 전에 모든 땅의 왕을 능가하는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던 솔로몬. 이 말씀은 그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땅의 왕을 능가하는 부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솔로몬이 남긴 유산 대부분을 남왕국 유다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지 아직 한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성전의 보물과 왕의 보물들은 엄청나게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또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각각의 보물들을 엄청나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국이 갑작스럽게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급속도로 쇠퇴하였고 주변에 있던 왕국들이 이 보물에 대해서 무척 탐을 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저 멀리 이디오피아로부터 이 땅 이쪽 저쪽까지 모든 왕국들의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왕국들이 저 보물들에 대해서 아마 탐을 냈을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부와 지혜의 상징이었던 이 예루살렘에 몰려있던 보물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뒤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열왕기상 14장 25장 26절 말씀.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주의 집에 보물과 왕의 집에 보물을 빼앗되 다 빼앗고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을 다 빼앗았으므로 다 빼앗겼습니다. 이 보물들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 갖고 있을 때에는 참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던 그러한 예루살렘들의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때 유다를 징계하는 동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39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시편 39편 6절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 사람이 쌓는 재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쌓아서 방 한켠에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내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주변 왕국들로부터 공세를 받고 무역을 통해서 이 많은 부를 쌓았는데 이거 결국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습니다. 얼마 가지도 못해서요.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언제 쳐들어왔고 어디를 점령했고 하지만 이번 시삭의 침공에서 유다의 다른 도시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르호보암은 유다 본토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보물을 시삭에게 다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 시삭이 침공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시삭이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이 르호보암 왕은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며 낮아졌습니다. 역대하, 다시 또 역대하로 보셔서요. 역대하 12장 6절 이후에 보시면 이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마야를 통해 왕국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내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삭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의 왕국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시삭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역사 시간이니까. 이집트 왕 22번째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 시삭은 무려 22번째 왕조의 창시자였습니다. 리비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삭은 이전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으로부터 도망쳐 왔을 때 피난처를 제공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힘이 약해서. 시나이 반도 밑에 그냥 머물러 있었지만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믿고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보물이 큰 이 사람의 타겟 중에 하나였지만 이 시삭은 예루살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온통 다 차지해서 그리고 그 가나안을 넘어서서 중동의 정치 세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이 시삭이 이 원정 길에서 유다와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150여 개 도시를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령한 도시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세워놔서 자기가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갈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본국 이집트의 통치력이 아직 미약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 통치를 뿌리내리기는 쉽지가 않았고 예루살렘의 보물만 그냥 들고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좋은 완충지대나 견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특히 이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을, 치셨고요. 하지만 즉시 유다 왕국의 치리자들과 통치자들과 르호보암 왕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만 점령하고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역대기하 12장 7,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어느 정도까지만 구출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르호보암도 회개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르호보암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실하게 섬기기로 완전하게 회개를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도 완전하게 구출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 르호보암이 어느 정도 회개했는지는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출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구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붓지 아니한 정도까지만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 이후에 이 유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또다시 죄에 빠지고 이것들이 반복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이스라엘의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구출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 다시 침공을 받고 이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앞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구출을 받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 구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르호보암의 이 뒤에 치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참 왕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왕국들이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르호보암 왕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와 또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또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는 그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멀리 가는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또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결코 참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참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은혜가 되고 또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또한 주님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